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를 도와주시고 또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그 진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중 하나는 참된 안식과 쉼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억눌리고 억압받고 있었던 영혼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지치고 상하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속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가난함이 있을지 몰라도 또 비천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그 쉼이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때보다도 훨씬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요지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때 비해서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그의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누리는 안식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가득 몰려오는, 우리 영혼을 압도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슬쩍 휘해서 지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충분하게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만들어진 가상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혼이 위험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런 있을 법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 위험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그 스마트폰 기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뭐 텍스트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위험의 첫 번째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 본문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 가운데로 빠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증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않는 것이라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결론으로 제가 도달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저기 서 있는 목사가 오늘은 설교를 잘할까? 얼마나 유창하게 오늘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러한 목적으로 설교자를 판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목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듣되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말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목적으로 청종할 목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으로 듣지 않고 단순히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치 진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빚어서 햇빛에 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본문에 네 번에 걸쳐서 마음이 강팍해진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청종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마음의 강팍함이 낳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무서운 불순종의 그 자세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여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15절에 3장 성정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16절에도 보면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 마지막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순종은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출애굽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는 성도들이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주하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영혼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자주 그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그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어디에서 눈을 떴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그 부자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고통 가운데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엄청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휩싸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 위험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위험. 그래서 두려워하라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감함이 아니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확신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떠한 안식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의 중심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런 A4 용지에다가 성경 그 설교할 구절들만 이렇게 프린트아웃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 없이 읽는 것입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 읽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한 번, 두번 읽을 때는 뭐가 반복되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그렇게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4장에만 8번 나옵니다. 그 3장 7절에서 이제 4장까지 합치면 총 10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 저자의 열정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 안식, 안식. 그렇다면 성도들이 누린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안식에는 이중성이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재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사실 잘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성도의 안식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현재형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now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현재형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9절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그 안식의 두 측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안식의 그 현재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안식의 미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성도의 안식의 현재적인 면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그 가나안의 안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은 성도의 그 미래의 안식을 그 예표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가나안의 안식과 천국의 안식을 구분하고 있어요. 4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맛보았던 그 가나안의 안식이 전부라면 그 이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맛보았던 그 가나안의 안식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들은 이 가나안의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이 7절과 그 8절에 보면 시편 95편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이 7절과 8절에 있는 이 시편 95편은 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 보면 이 시편 95편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7절, 8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같이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 다른 그 안식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그 의도입니다. 이미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다른 안식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안식과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구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 광야에 매장된 사람들은 맛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맛보았던 그 가나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의 안식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현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갔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먼저 정탐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명의 그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격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방황하면서 40일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시체가 묻힐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집도 없이 텐트에 거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혔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불순종한 사람들의 2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죠.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서 맛보지 못하였던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였던 그 영광을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밟으며 그것의 그 기업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방황하며 광야에서 죽어서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맛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식을 맛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나에게 오면 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이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참된 쉼이 없습니까? 이 주일의 날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성도의 그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는 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광야에서 불순종 가운데서 방황하였던 사람처럼 애굽의 삶보다 못한 것입니다. 광야를 배회하는 그 삶은 애굽의 바로의 앞자리에 살아갔던 그 삶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더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안식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며 맹세하시며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은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결과 안식은커녕 오히려 마음의 번민만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죽어서 매장된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순종하여서 광야에 매장된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같이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홍해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비참한 가운데서 애굽보다 못한 그 비참한 삶을 살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묻혔고 다른 두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밟으며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곳에서 자식을 키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비자를 워킹 비자를 얻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저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포트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취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으로 제가 살아갔는데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제 생애에 영적인 가장 많은 복락들을 누린 시간들이었던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가난해서 물질은 마음껏 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삶이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비자가 허락이 안 돼서 계속 내가 이와 같은 빈궁한 삶을 살아도 괜찮겠다. 물론 제 아내나 아이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죠. 저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함께 하심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전 행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전 순례자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저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가장 최상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물론 비자가 잘 해결이 돼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니까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만큼 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제가 이 본문을 저녁 예배 때 설교할 겁니다. 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금과 은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가난함도 핍박도 모든 반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참된 그 기쁨, 신령한 기쁨, 그것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과 은은 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큰 집에 삽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졌던 세상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희들에게 없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령한 기쁨, 그 축복, 안식, 쉼,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방황하는 삶이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바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안식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안식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여 그 모형입니다. 완전하고 영구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저는 지난 그 시간들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가? 정말 본향을 그리워하는가? 그것을 그리워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뭡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쉼이 없는 거예요. 그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안식을 맛본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안식을 맛본 사람들은 영원한 완전한 그 천국의 안식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죄의 유혹이 없는 그곳, 더 이상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비참과 불행이 없는 그곳, 또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남아있는 미래적인 안식의 부분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서 안식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안식이 있느냐. 그러나 가나안의 안식조차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분명히 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그 쉼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 끝에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죄와 사단의 그 압제 아래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던 저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구속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억압과 그런 폭정의 그런 폭정 아래서의 그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삶은 자발적인 것이며 기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그 마땅한 그 본분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가나안의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특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이 썩어져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적인 소금들로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두운데 캄캄한데 여기에 진리의 빛이 있다고 세상을 비추일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오히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방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이는 그와 같은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